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최창강 전도사님 우리 오후 예배는 대비 설교가 되겠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버리면 채워집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사람은 왜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인간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 집착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남녀가 서로에게 집착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입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옷에 집착합니다. 자동차와 집에 땅과 이 여러 가지에 집착합니다. 세 번째로 지식에 집착합니다. 배움에 집착합니다. 예술에 집착합니다. 네 번째는 이 세 가지에 따라오는 여러 영향력에 발생하는 권력과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이 욕망이 끝이 없고 끝이 없이 세상을 동경하는 이유는 인간 사람이 바로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은 먼지가 모여서 결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을 우리가 단어장이나 특별히 영어 단어장을 찾아보면 흙이라는 이 단어가 earth라는 말로 나옵니다. 자, earth가 뭐라면 명사로 지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지시는 흙, 우리 손에 만져진 이 작은 이 미세한 흙이 바로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물과 자연들이 이 흙에서 나왔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흙 중에서도 가장 좋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붉은 흙, 가장 좋은 흙 중에서 이것을 가져오셔서 만드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동차에 집어넣는 기름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그 집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업장, 이 모두가 흙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시고 계시는 그 흙, 그 물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 우리가 얻고 흙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 땅의 것에 목말라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환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소개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곳은 바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소가 바다에 있는 것은 배를 바다에 띄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비가 잘 오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손가락질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모든 자녀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것도 100년 동안 그렇게 놀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참고 견디면서 그 배를 만들고 만들어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그 뜻을 이룹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열리고 땅에서 구멍이 열려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노아처럼 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볼 때 100년이 걸려서 배를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아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삶은 고단한 삶을 보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였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노아는 상당한 거부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잣나무를 찾아야 합니다. 나무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지어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방주에 쏟아 부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사에게 다 올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돈을 벌고 주님을 위하여 그 물질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아라라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새로운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또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방법은 한 가지 뿐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거듭남이 뭘까? 거듭남은 무언가 신비로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듭남은 목숨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인자를 믿는 것, 그 후반부에 보면 인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 죄인들이 보면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갑자기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대로 현재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 장소입니다.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돈이 왕창 생기거나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던 일을 갑자기 힘이 생겨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정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 속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속이면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먹어봐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합리성으로 다가옵니다. 괜찮아 상관없어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하면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재능 기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으신 분은 물질로 섬기시고 재능이 있으신 분은 재능으로 교회와 세상의 어두운 곳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며 섬기셔야 합니다. 오래된 것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도리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채우기만 한다면 끔찍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는 세상의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치고 피곤해질 뿐입니다. 저희 집은 18평입니다. 살기에는 정말 넓지 않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라고 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좁지만은 않습니다. 좁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 많은데도 버리지 않고 쌓아두기만 합니다. 옷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은데도 옷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 입는 옷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살 빼면 꼭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서랍에는 사용하지도 않는 물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 합니다. 신발은 여러 컬러가 있지만은 신발장이 너무 좁게만 느껴집니다. 2, 3년이 되어도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신지도 않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서 있습니다. 옷장과 서랍장에는 몇 년 동안 쓰지 않고 쌓아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작 내가 써야 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될 그 꼭 필요한 것들을 그 자리에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이사 가고 싶다,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우리 집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며칠 전 날을 잡아서 집을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짐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사모 아내에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휴지통에 가서 뒤져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살아가면서 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처가를 갈 때나 친가를 갈 때나 부모님은 바리바리 무엇을 계속 챙겨주십니다. 이것도 가져, 저것도 가져.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총각 때는 더 이해를 못했습니다. 됐다. 좀 제발 좀 싫지 말라고. 왜 남자들은 들은 것 정말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아, 다 필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사역자이기 때문에 먹을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 음식들을 집으로 다시 가져와서 냉장고나 베란다에 서늘한 곳에 다시 그것을 재배치합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저는 잊어버립니다. 막상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찾으러 가면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썩어 있고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쓰담습니다. 아, 이것을 누구에게 나누어 줬었더라면, 그것을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늘 욕심이 문제입니다. 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는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소유욕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일들이 보면은 누구도 자기의 것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공용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를 이상한 곳에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병고침이고 형통하고 돈을 잘 버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머물러서 더 이상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의 성령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병이 치유되고 잘되고 부유하게 되는 일이 없어도, 로마인들의 압박과 유대인들의 그 억압 속에서도 공격이 날로 심해져도 500년 이상이나 그 카타콤이란 지하 동굴 무덤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끝나자 주민등록증에 과거 살았던 주소가 쫙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이사를 정말 많이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고가 끝이 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문득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나이가 좀 됐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한 지역에 안착하고 살고 싶습니다. 마음이 좀 찡해지더라. 눈물이 좀 빙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 세 번이라는 이사를 또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정은 날마다 시험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또 더 많아졌습니다. 이사를 하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를 하면 해가면 할수록 짐이 한 차에서 두 차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더 쌓여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질만을 나눈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건 버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실천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경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불안해서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포기하고 더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2019년에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